갈대에 써서 70번 메시지 규례들과 교리.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의 실제를 산출하기 위해 신성한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과의 하나가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혼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교회의 생활을 손상하고 방해하는 어떤 소극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이 책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취급되는 이유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규례들을 폐함.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탄을 멸하셨고 세상을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옛 본성을 포함한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규례들을 처리하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죄들과 죄를 처리하셨으며 또한 그분은 우리를 옛사람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 옛 본성을 처리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승리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을 처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처리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거룩하고 성화되고 세상에서 분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규례들을 처리하셨습니까? 그분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그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구원과 성화와 승리에는 집중하지만 교회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성경 교사들조차도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례들을 폐하셨다는 것을 지적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성화와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또한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시고자 규례들을 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규례들과 계명들과 율법은 동일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계명들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규례들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규례들은 종교와 문화와 또한 사람의 본성에 관계됩니다. 우리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규례들을 향한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례들은 우리의 문화와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욱 많은 규례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거룩하고 영적이고 승리하게 되도록 그것들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심지어 우리로 구원받게 하려고 규례들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폐하셨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 규례들을 떨쳐버림. 만일 우리가 교회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규례들을 거절할 것입니다. 교회는 합당한 인성과 과정을 거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기 이 연합 안에는 어떤 규례들이나 계명들이나 규칙들이나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과의 연합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규례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례들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분열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규례들 때문에 분열되어 왔습니다. 어떤 교파들은 규례들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전혀 규례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들의 특별한 규례들을 갖고 있고 나이 든 성도들도 그들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규례들에 의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방언 말하는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 후에 한 형제가 그 집회 안에서 방언을 했던 자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고 매우 기뻐하며 내게로 왔습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그의 기쁨까지도 그가 방언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반응은 전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방언하는 것에 관해 어떤 느낌도 갖지 않은 채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규례들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규례들을 떨쳐버리고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과의 연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이 연합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참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규례들은 특별히 종교와 관계에 있습니다. 규례들이 없다면 종교를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규례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종교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회 안에서 소리치는 것을 더 좋아할지 모르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조용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거나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의 규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을 위하지 말고 그 영을 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훈육에 따라서 우리는 한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규례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규례들이 있는 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갖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은 규례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그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규례들과 그 영 사이의 대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규례들과 그 영 사이의 대조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규례들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들어오십니다. 만일 우리가 규례들을 갖고 있다면 그 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을 가졌다면 우리는 규례들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영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모든 규례들의 대치입니다. 집회 안에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나 정숙함에 관한 규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규례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종교가 아니요. 신성한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연합하여 산출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회 가운데 우리는 규칙이나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 안에 있기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자 배열에 관해서 혹은 자매들이 머리 수건을 써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의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하거나 머리 수건 쓰기가 영 안에서 행해진다면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들을 규례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집회들 안에서 행하는 그 무엇도 규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규례들을 폐하셨을 때 그분은 중간에 막힌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나누는 규례들의 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규례들의 문제에 있어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영만을 주의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하고 22절에서는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몸의 건축을 주의함. 에베소서 2장 22절은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영 안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거처를 가지시려면 반드시 실제적인 몸의 건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전히 어떤 규례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과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규례들은 항상 분열적입니다. 만일 어떤 자매들이 머리 수건 때문에 규례를 만든다면 그녀들은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자매들로부터 나누어집니다. 머리 수건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린도전서 11장을 그들의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면서 매우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규례의 방식으로 강하다면 그들은 다른 자매들과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매들이 머리 수건에 관한 규례들을 주의하지 않고 그 영 안에 있다면 그들은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건축에 관해 주어지는 메시지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교화이지 몸의 건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보통 그를 교육하고 그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러한 교육을 주의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개인의 교화를 위하지 않고 단체적인 건축을 위합니다. 2장 2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규례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함께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얼굴들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규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생명과 한 영을 가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규례들을 주의하지 않고 연합된 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교리. 4장 14절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의 손상을 야기시키는 두 번째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퀘슬과 교활함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가르침 또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 안에나 규례뿐 아니라 교리들도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단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교리, 곧 가르침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주시하십시오. 비록 교리가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가 아무리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지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가장 좋은 교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산출하는 것은 교리가 아닌 그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교리가 넘칩니다. 교리에 관한 설교가 거듭거듭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없이 교리에 불과한 것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교리와 그리스도의 실제 간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실제의 영입니다. 만일 교리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실제의 영을 떠나가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의 영을 주의한다면 교리를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들에 의해서 혹은 교리들에 의해서 분열됩니다. 교파들은 규례들이나 교리들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규례들이나 교리들이 없다면 분열들도 없을 것입니다. 규례들이나 교리들이 제거된다면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들의 분열적인 요소들은 거절되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의견들을 내려놓기를 배워왔습니다. 수차례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붙잡았었지만 주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를 위해 기꺼이 의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은 그 영에서 나옵니다. 확실히 교리적인 의견 차이는 결코 몸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교리적인 의견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는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영양 공급으로 취함.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 교리를 거절할 필요를 강조하므로 아마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6장 17절과 18절에 따라 우리는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떡으로 취하셨고 그것을 먹고 사셨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주로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는 생각을 사용할 뿐 아니라 말씀을 영양 공급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 책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야서를 읽었었을 때 나는 주로 지식을 위해 읽지 않고 영양 공급을 위해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지인의 구유를 알것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구유가 먹는 것과 관계된다는 사실은 이사야서가 영양 공급에 관념을 갖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취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음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영양 공급으로 취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로 말씀 읽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에 주의함. 만일 우리가 교리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분열될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규례들이나 교리들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살아계신 그 영을 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들이나 규례들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위하는 것에 신실하다면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열적인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머물렀지만 그때의 어떤 특별한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리의 자리를 내어주길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서 있으며 어느 특별한 교리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아닌 살아계신 그 영을 위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만큼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죽은 문자들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어떤 자매들이 머리 수건을 쓰도록 주님에 의해 만진받았다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것이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 수건에 대한 교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낡았음을 느끼고 장사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 이상 침례받는 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이거나 합당치 못한 것들을 태우는 것에 관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만일 어떤 이들이 어떤 물건들을 태워버리도록 주님에 의해 인도되었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태우는 문제를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조차도 우리에게는 단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는 놀라운 실제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훈계. 나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계속적인 전진이 젊은이들과 더욱더 함께 하게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나라와 다른 곳에서의 회복의 확장은 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이들에게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규례들이나 교리를 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실제인 생명주는 영을 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훈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된 교리의 책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취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규례들과 그 영 사이의 대조가 있고 4장에는 교리와 몸의 건축을 위한 생명 안의 성장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실제 사이의 대조가 있습니다. 규례들은 분리시키는 담이고 반면에 교리는 사람들을 몸의 건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2장과 4장 두 군데 모두에서 바울은 교회의 건축을 간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위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몸의 건축을 위한 생명 안의 성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규례들이나 교리를 위하지 않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시와 영양 공급으로 취하지만 교리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어 왔고 심지어는 교리와 규례들에 의해서 특정한 이름들로 불려왔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영과 그리스도의 실제만을 주의합니다.